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공항 연쇄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스탄불 내 16곳을 급습해 용의자들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적어도 3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당국이 서부 해안 도시 이즈미르에서도 시리아 내 ISIL과 연계된 혐의로 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ISIL의 재정과 모집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IL은 아직 이스탄불 테러를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터키 관리들은 이들이 이번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는 이번 테러가 ISIL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면서 터키 정부의 최근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에 공습을 가해 ISIL 전사 2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미국과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어제 공습은 팔루자 남부 지역에서 40대의 ISIL 차량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루자는 ISIL에 장악돼 있다가 지난주 이라크군이 탈환한 곳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ISIL이 팔루자에서의 패퇴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몇 개월에 걸친 공세 끝에 팔루자 탈환에 성공한 이라크군은 이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보고서의 최대 관심사는 태국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될지 여부입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부패 관리들의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범들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종전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시 3등급으로 강등돼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미국 주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국가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돼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국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는 나라들이 포함되며 2등급은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위해 중요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3등급은 최소 기준도 이행하지 못한 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나라들로 미국은 3등급 국가들의 원조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 자살 차량 폭파범들이 경찰 차량을 공격해 적어도 30명의 보안 요원이 숨졌습니다. 이 차량은 경찰 후보생들과 훈련생들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자살 폭파범이 폭탄이 적재된 차량을 몰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폭파범이 폭발 현장에 모인 경찰관들을 공격해 보안 요원 수십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아프고예 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오늘 오전 폭탄이 터져 버스에 타고 있던 20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사건은 누군가 도로에 설치한 폭탄을 원격 조정해 터뜨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예고 시 고위 당국자는 BOA에 이번 폭발로 소형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전원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그동안 반군 알샤바브가 정부와 아프리카 연합군, 민간인 등을 겨냥해 치명적인 공격을 자주 벌여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밤새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두 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다섯 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경찰 대변인은 무장괴한이 나블루스 마을의 경찰관 자택을 공격했다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안지구 북부 야바드 마을에서는 결혼식 도중 양가 집안끼리 다투다 총격전이 벌어져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죠. 한국 정부는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대남 업무를 담당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식 국가기관으로 승격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면서 노동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 국무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일부 체제개편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노동당 대회의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상국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 당국자는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국무위원회가 기존 국방위원회의 기능에다 외교와 통일, 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대남 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에 따라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박봉주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아래서 외부 투자 없이 북한이 내세우는 자강력 제일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국통일부의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도적 리더십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한상미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국무위원회 신설과 김정은 위원장의 위원장 추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 즉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군 최고 사령관 등 삼각체계의 최고 정점에 올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설립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북한 3대 세습의 리더십이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30일 북한 관영 매체들에 공개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김정은이 맡게 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게 됩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안찬일 박사입니다.
노동당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장의 최고 지도자라면 국가기구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내 상임위원장이 아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이 국가의 수반이다. 명실공히 당정군을 김정은이가 최고 정점에 차지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리더십은 체계적인 완성을 보았다.
안 박사는 기대했던 세대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방위원회 폐지와 함께 리용무, 오극렬 등 원로들을 자동 퇴진시킨 만큼 당분간 북한은 김정은 시대 정착 과정에 기여한 원로와 중간 세대들을 함께 끌어안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갑식 북한연구실장도 수령 중심의 당 국가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 정, 군 세 곳에서 모두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올라야 한다면서 이번 국무위원장 추대를 통해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이 완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존의 국방위원회가 김정일 시대 군 중심의 비상관리 체계였던 만큼 국방위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실장은 해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이번 국무회의 신설의 가장 큰 핵심은 정상 국가화라며 국제사회에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기구가 국방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란 지적입니다.
기존의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체계잖아요.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최고의 기구가 국방이라는 개념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이죠. 이제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나오려면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울러 북한 국무위원회 관할에 국방, 외교, 경제, 대남 선전선동까지 포함되는 등 한국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NSC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통령과 같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김일성이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통해 선출된 공화국 주석 또는 국가주석직과 사실상 유사한 직책으로 보인다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평가했습니다. 북한 국무위원회엔 과거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최룡해 당 비서, 김기남 선전선동 담당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 담당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수용 국제 담당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회는 기존 국방위원회의 역할에서 나아가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청년 정책, 선전선동과 대남정책, 대외정책 등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김정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의 국가직 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무나 권한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국방부문의 중요 간부 임명 또는 해임이 국가의 중요 간부 임명 또는 해임으로 바뀌어 인사권이 대폭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신설된 북한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최룡해 당 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당 정군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 3명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선전 담당 김기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군수공업 담당 리만건 부위원장, 대남 담당 김영철 부위원장, 국제 담당 리수용 부위원장 등 당 인사들과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8명이 국무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를 신경 써줄 것과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틀을 토대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미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에 중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29일 한반도의 안보 도전을 주제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한국학회 등 여러 단체가 이틀 일정으로 공동 주최한 이 회의에선 첫날부터 중국의 대북정책 진단과 대응을 놓고 다른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no fundamental change in China's approach to its neighbor, and largely because that approach serves vital Chinese interests.
북중 간의 여러 불편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중국의 야망을 거의 다 가로막는 적수로 보고 있다며 당장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돕거나 좌시해 미국을 도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are not about to let the Korean state fail. North Korean provocations completely make sure that they tie down American forces.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에서 미군을 올가매게 하고 중국이 주의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할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카드인데 중국이 이런 북한을 쉽게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그런 증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유엔이 제재를 가한 북한 선박들이 지난주부터 중국 항구에 입항하고 있고 북중 국경에선 제재 대상 물품들이 버젓이 북한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단기적으로 구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아버지처럼 이런 중국의 속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체면을 구기면서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국내의 경제와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라며 이런 국면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와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send a signal to North Korea that China is not amused. China is very dissatisfied with what North Korea is.
중국은 과거 대북 정책에 있어 안정과 평화, 비핵화 순으로 중시를 했지만 지금은 안정과 비핵화를 직결시키며 북한 정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여론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중국 관리들 또 대중이 온라인에서 각각 비판적으로 논쟁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달라진 현상이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베이징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최근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중과 군대, 외교관, 전문가 그리고 중국 정부마저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중국의 국익에 얼마나 위험한 타격을 주는지를 점점 더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런 지적들이 수사에 불과할 뿐 중국의 대북 정책은 수십 년간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에게 유일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 카드를 사용해 한국을 어려움에 계속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China has never taken any clear cut position in this regard.
김태우 전 원장은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반복되는 위선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매우 특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과 동아시아의 핵확산 위협 카드를 사용해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행사 후 비웨이에 그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사사건건 맞대응을 하는데 미국한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다루기 위해서 중국이 기회만 되면 북한을 카드로 사용한대. 그 카드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카드거든요. 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비춰져 있었어요. 네. 이런 구도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중국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북핵 제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하고 다른 접근을 제안한 것이죠.
하지만 이날 회의를 공동 주최한 국제한국학계 브루스 벡톨 회장은 VOA에 한국의 핵무장론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s ridiculous. That's just silly. South Korea doesn't need a nuclear weapon. Well, China's not going to change their policy on North Korea until North Korea collapses.
벡톨 회장은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써도 대북 정책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과 인적 왕래, 또 물자와 기술 이전 등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현황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금융 부문에서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에 금융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자산과 재원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은행들이 일본 내 지사를 통해 은행 면허를 신청하거나 일본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지점이나 사무소 개설을 신청하는 것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금 등 귀금속의 대북 수출입을 용도에 상관없이 금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인적 왕래와 관련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개인 16명이 일본에 입국하거나 일본을 경유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을 대신해 일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개인 또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개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사무소나 이들을 대신하거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기관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물자 이동과 기술과 훈련 등의 이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들의 북한에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항공 운송과 관련해 북한 관련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관련 기관들의 북한 선박의 등록과 북한 선적 이용의 승인 그리고 북한 선박의 소유와 대여, 운용 등을 삼가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선박들과 북한과 관련 있는 선박들의 일본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의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안보리사나 대북 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5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은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영양 지원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기간 중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총 3,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31만 달러에 비해 60%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지난 한 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보다도 100만 달러 증가한 겁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3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올 상반기 지원국 수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유엔과 6개 나라가 지원을 한 반면 올해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7개 나라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을 한 스위스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가 올해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인도와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각각 1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액수로는 스위스가 약 92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분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 식품공장에서 슈퍼시리얼, 즉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첨가된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유엔과 유럽연합이 각각 800만 달러와 360만 달러를 지원해 뒤를 이었습니다. 유엔은 올 상반기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200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 70%인 2,4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 사업에 475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8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4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북한과 미국 간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전무했습니다. 이로써 미북 교역액은 올 2월부터 3개월째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미북 교역액은 2만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교역액의 약 4.5%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의료기기로 이는 정식 교역 품목이 아닌 민간 지원품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약 4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80% 이상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밖에 식품과 닭 등 가금류가 북한에 소액 수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결함 판정을 받은 비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단 한 척도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은 모두 129척. 이 중 검사를 통과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의 결함 발견률은 100%였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주로 항해 안전장치와 비상시스템 결함을 비롯해 서류 미구비, 환경오염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박을 점검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으로 129척 중 90척은 르자오와 얀타이 등 중국 항구, 나머지 39척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외에 아프리카 토고와 오세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의 선박들도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결함 비율이 높았던 만큼 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운항을 금지하는 정선 조치 비율도 높았습니다. 지난 1월 12일 민해호가 중국 르자오항에서 총 16건의 안전결함을 지적받아 정선 조치를 받은 이후 라남 2호와 손봉 1호, 새날 3호 등 모두 10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 조치가 내려진 곳은 모두 중국 항구였습니다. 북한 선박 내 결함 발견과 정선 비율이 높은 건 북한 선박의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선 조치를 받은 선박 10척 중 동산 2호와 남포 9호를 제외한 8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연식이 가장 오래된 손봉 1호는 1982년 건조돼 올해로 34년째 운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선박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안전장치에 결함이 발견되고 또 선박 내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선박들은 대부분 2000년대에 건조돼 결함 발견률이 적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 40척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지만 운항정지 조치를 받은 배가 단 한 척도 없었고 한국은 957척 중 8척, 일본은 136척 중 2척뿐이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를 포함한 태평양 주변국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는 옵서버로 등록돼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약 70%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도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 294척 중 293척이 통과하지 못해 결함 발견률 99.6%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단둥에 자리 잡은 북중 호시 무역구에 설치된 세관이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로 알려졌던 단둥 호시 무역구가 이번을 계기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북중 호시 무역구 세관이 26일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했다고 최근 시 인터넷 웹사이트에 발표했습니다. 단둥시는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호시무역구에서 세관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시무역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이웃나라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는 변경 무역 제도의 하나입니다. 단둥 호시무역구는 지난해 6월 허가를 받은 뒤 10월에 현판식을 열고 개장했습니다. 북중 호시무역구가 있는 단둥시는 북중 총 교역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이고 호시무역구가 들어선 지역은 중국이 전액 부담해 건설하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의 단둥 쪽 출발점입니다. 단둥시 계획에 따르면 총 4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에 들어설 호시무역구는 상점과 창고 등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관련 당국은 이곳 호시무역구 건설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호시무역구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역할 수 있으며 하루 8천 위안, 미화 1260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정부와 단둥시 당국은 이 호시무역구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무역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둥 호시무역구는 북한 쪽 업체의 참가가 저조해 중국 측 기대와는 달리 거의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단둥시 정부가 그동안 호시무역구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했고 무역구 안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세관 시험 운영을 계기로 단둥 호시무역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한 중국 지린성 투먼시도 지난 2010년 북한 주민들의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호시무역 시장을 개장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개장식 날 하루만 문을 연 뒤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함께합니다. 장량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 28일에 발생한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 13명이 체포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열린 북미 정상회의를 통해서 협력 강화를 다짐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홍콩에서는 내일 반한 기념일을 맞이해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또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스탄불 테러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용의자들이 검거됐군요.
네, 어제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테러에 가담한 용의자 13명을 검거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전했습니다.
네.
이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 3명은 외국인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네.
경찰은 자폭 테러로 현장에서 숨을 거둔 3명 중에서도 최소한 1명이 외국인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범인 가운데 일부가 외국인이라면 이번 사건 배후가 ISIL이라는 터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현지 신문 휴리에트가요. 자살폭탄 공격을 한 3명 가운데 1명이 러시아 체첸 출신 오스만 반디노프라는 인물이라고 상세한 신원을 보도했는데요.
네.
이 남성이 시리아 라카에서 터키로 건너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라카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자칭 수도라고 삼는 예. 지역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번 사건의 배후가 ISIL로 보인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군요.
예,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어제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아, 이번 테러는 이 다에시, 그러니까 다에시는 ISIL을 가리키는 아랍어인데요.
네.
이 ISIL이 자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에시 악행의 이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존 브래넌 CIA 국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이 존 브래넌 국장이 ISIL에 의한 미국 내 테러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요.
예.
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이 ISIL의 역량과 결의를 정보 전문가로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공격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 국토안보부가요. 현재 모든 안보 관련 수단을 동원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예.
후속 테러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터키 당국이 용의자들을 검거하고 빠르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인데요.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3차례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부상자 수는 2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이 캐나다에서 만났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의에서 협력 강화를 다짐했는데요.
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 외교 노선과 보호무역주의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예.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뜻도 모았습니다.
북미 정상회의, 나프타.
네.
좀 더 이번에 나왔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세 나라 정상들이 어제 회의에서요. 올해로 22년째를 만든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그 혜택의 순기능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세 나라의 공동경제구역인 나프타에서 전 세계 경제적 생산량이 27%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료가 소개되면서
예.
국제경제의 이 세계화 흐름이 강조됐는데요. 최근 이 미국과 유럽 일각에서 자유무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이 세 나라 정상은 선동 정치가들이 세계 경제 현황과 관련해서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자유무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성동 정치가들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선동 정치가라는 말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두고 한 말로 보이는데요. 예. AP통신의 분석을 보면 이 세 정상들이 트럼프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비롯한 미국과 세계 각국 사이에 이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건 트럼프 선거 진영의 경제 공약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외 정책의 입장들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배치된다 이런 네. 비판을 한 건데 트럼프 후보의 언급 내용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선거 유세를 하면서요. 예. 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원인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을 꼽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자유협정은 물론이고 한국하고 맺은 FTA에도 트럼프 후보의 재협상 대상 목록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예.
또 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때문에 미국 내에서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면서 본인이 당선되면 이 TPP를 무효화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또 앵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조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 역시 영국의 그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고립주의 외교 경제 노선과 함께 이 반세계화 움직임에 기여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경계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입니까?
네, 이 세 나라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2025년까지 전기 생산량의 50%를 청정 에너지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그 환경정책 행동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예.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위한 시설 구축에 함께 힘을 쏟기로 했고요. 석유와 가스 관련 산업에 발생하는 이 메탄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5년까지 40에서 45%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 소식입니다. 7월 1일 내일이죠.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날이죠.
네, 바로 내일입니다. 홍콩 반환 19주년이 되는 7월 1일을 맞아서 시민단체들이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설 예정이어서
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시위 주최 측이 참가 인원을 10만 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까?
네, 먼저 이번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는 곳이 민간 인권 전선이라는 시민 단체인데요.
네.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 민간 인권 선전 측은 이번 시위에 관련해서 시위 구호는 이 렁추닝 행정장관의 사퇴, 정치 개혁 재개, 기본법 수정 등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 홍콩 각 지역에서 이 우산을 들고
예.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진행한 그 우산 혁명으로도 잘 알려졌던 대학 학생회 연합체인 홍콩 학생 연회도 이번 시위에서 이 단체하고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걸 알려졌는데요. 이 홍콩 학생 연회는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주요 관계자들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서방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동안에 홍콩에서 이런 민주화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죠.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예.
중국 정부가 원래 19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관할권을 돌려받을 당시에 당시 이른바 그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제도와 항인항치 이 홍콩 현지인이 홍콩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 이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예.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 본토하고는 달리 영국 관할하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켜온 홍콩의 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두 가지 약속을 어기고 홍콩 현지 문제에 간섭을 늘리고 있는 걸로 민주화 운동 진영이 판단하고 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간섭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중국 정부 내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지난달에 홍콩을 갔었는데요. 예. 이 장 상무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 관리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난 방문 기간 중에 이 홍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근데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장 위원장의 홍콩 방문을 시찰로 표현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내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인데
네.
상당히 10만 명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대규모 시위입니다. 홍콩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 경찰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홍콩의 의회에 해당해 가는 기관의 선거와 또 내년으로 다가온 행정장관 선출 직선제 투표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질 걸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대규모 시위 예정 현장 주변에 2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고 하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 SNS가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와 테러도 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SNS를 통해서 미리 테러 위협을 감지해서 테러 분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 세관 국경보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의 SNS 계정,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계정을 이 세관 국경보호국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일단 미국에 입국하려면은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죠.
예.
방문자의 이름과 주소 같은 인적사항도 물론이고 미국에 네. 오기 전에 방문한 나라 등 같은 걸 뭐 적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방문자의 페이스북 주소나 트위터 계정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38개 나라에서 오는 방문자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을 방문하려면 외국인들이 어떤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뭐 이름이라든가 나이 이런 걸 쓰게 되는데
네.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SNS 계정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소셜미디어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관 국경보호국이요. 제안서에서 이 소셜미디어 자료를 수집한다면
예.
미 국토안보부가 테러 의심 행위를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밝혔는데요.
예.
세관 국경보호국이 현재 행정관리국하고 예산국에 해당 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만약 이 안이 승인되면은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밝히는 것은 또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예.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네.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다라는 얘기군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이제 당국에서 내놓은 안인데 연방의회에서도 이 소셜미디어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테러나 테러 단체와 연계된 게시물을 찾아내서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 공화당 소속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활동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입국 신고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게 하는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세관 국경보호구의 계획보다는 그래서 좀 더 이제 확대된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 이 비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토안보부가 인터넷 활동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도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런데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설정해 놓은 게시물만 검사한다는 안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테러를 제보하면 현상금을 주겠다 이런 안도 논의되고 있군요.
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의원이 발의한 대한 법안 내용인데요. 미국 안에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테러를 부추기는 글을 이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독려안인데요.
예.
테러 용의자가 체포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뭐 이밖에도 다양한 소셜미디어 감시 방안이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예. 있습니다.
SNS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에 그 반대편에서는 항상 또 뭐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 그리고 평안북도 모두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이 23도, 낮 최고 기온 25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기온은 24도, 중강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황해도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3도, 개성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서 가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7도고요. 장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오후에는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 웅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고요. 삼지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도 한풀 꺾여서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서해북부에는 흐리고 역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마지막 날이죠. 목요일에 전해드린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40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구매를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합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은 7월 5일까지 국내외 방위업체를 대상으로 100여 대의 전투기 구매를 위한 입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와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과 함께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를 중심으로 한 유로파이터 협력단을 비롯해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방위산업체 레오나르도 핀 메카니카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AB 등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어 이번 전투기 구매 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종 사업자 선정이 내년 여름에 이뤄지고 오는 2020년대 후반에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공항 연쇄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스탄불 내 16곳을 급습해 용의자들을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적어도 3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당국이 서부 해안 도시 이즈미르에서 시리아 내 ISIL과 연계된 혐의로 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ISIL의 재정과 모집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IL은 아직 이스탄불 테러를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터키 관리들은 이들이 이번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에 공습을 가해 ISIL 전사 2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미국과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어제 공습은 팔루자 남부 지역에서 40여 대의 ISIL 차량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루자는 ISIL에 장악돼 있다가 지난주 이라크군이 탈환한 지역입니다. 한편 지난 몇 개월에 걸친 공세 끝에 팔루자 탈환에 성공한 이라크군은 이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보고서의 최대 관심사는 태국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될지 여부입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부패 관리들의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범들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종전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시 3등급으로 강등돼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미국 주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국가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돼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등급은 최소 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나라들로 미국은 3등급 국가들의 원조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 자살 차량 폭파범들이 경찰 차량을 공격해 적어도 30명의 보안 요원이 숨졌습니다. 이 차량은 경찰 후보생들과 훈련생들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자살 폭파범이 폭탄이 적재된 차량을 몰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폭파범이 폭발 현장에 모인 경찰관들을 공격해 보안 요원 수십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아프고의 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오늘 오전 폭탄이 터져 버스에 타고 있던 20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사건은 누군가 도로에 설치한 폭탄을 원격 조정에 터뜨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그동안 반군 알샤바브가 정부와 민간인 등을 겨냥해 치명적인 공격을 자주 벌여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